신약성경 389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서로 또 요한서신들로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신의 어떤 권면을 듣는 이 교회의 교우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권면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처음에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선한 상태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급하고 또 중요하고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동거 동락하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우리가 또한 그렇게 그분과 함께 같이, 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의 육신에서의 어떤 육신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행동도 다 용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어떤 지식의 문제로 환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급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 이 고급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만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는 내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뿐이거나 지식뿐이거나 하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도 그냥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시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중요한 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래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계명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참된 계명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 가운데, 참된 구원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서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일 겁니다. 뭐 요한 2서나 3서에도 보면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자녀들로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13절에 있는 아비는 교회 안에서 뭐 장로들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이렇게 선배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창조주를 알았다. 자, 아비에게 요구되는 것,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창조를, 인간이 망쳐버린, 오염시킨, 죄가 타락시킨 그분의 창조의 어떤 그 대상들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는 겁니다. 자, 청년들은 어떤 이들인가? 이제 그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아마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형제를 용납한다는 것,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성육신의 자취를 쫓아가며 그분의 삶을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만 맺어주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며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깊은 투쟁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14절은 이제 1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사탄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 서신서를 읽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5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지금 교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죠. 자, 요한 1서 5장 18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8절은 이렇게 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일종의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타성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하며,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배타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살 수 없다는 배타성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게 되었다. 지금 그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배타성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구별될까요? 일단 제가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을, 자매들을,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형제들을,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2장 15절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 13절과 14절에서 새로운 세대, 교회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17절까지 이 세상의 특징, 세상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18절부터는 또 그 세상성의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5절부터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여기까지 보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북조선의 국민일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이것은 중간에 어떤 그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그 한 면에 하나의 그 한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계속 이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신의 욕망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남들 앞에 뽐내고 싶어 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성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세상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실체, 그 구조화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야만 창조물은 창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운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구할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존재의 근거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성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그 잘 아시는 3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지금 여자를 그리고 사람을 지금 꼬드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뱀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실한 언약, 약속을 지금 깨고 그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뱀의 역할이죠. 지금 뱀의 유혹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비하여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되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뭐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핵심되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여자의 고려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고려사항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된 겁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선악과, 그리고 이걸 따먹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 그리고 내가 이걸 따먹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도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뽐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지금 훨씬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상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과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내용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내내 이러한 인간의 세상성, 인간의 이러한 죄된 경향성과 끊임없이 투쟁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만들어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그들에게 만들어진 내용은 육신의 어떤 그 건강함이나 어떤 재물의 많음이나 어떤 권력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과도 같이 많은 권력을 소유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거부가 됐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초에 만들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지 않은 자유를 주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로 너희가 나를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좋다, 나는 그것까지 허용하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보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원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는 것을 허용할 만큼 나는 너희에게 준 자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저 멀리 다른 데로 갈 거를 허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를 억지로 집에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탕자가 저 멀리 떠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여 아마 그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돼지의 먹이를 먹으면 안 될 만큼의 극한적인 상황에 처할 때에야 나의 어떤 존재의 근거가 내 삶의 어떤 풍요로움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자발적인 어떠한 아버지를 향한 기대, 아버지를 향한 간구,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가 내게 베푸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자발적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성 중에 하나인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선택하지 못했죠.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 안에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성, 이 세상성의 특징, 세상성의 핵심되는 하나님을 거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기 전에도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인 그의 백성들과 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정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영웅적인 용기로 혹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방식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 바쳤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존입니다. 그의 실존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에게 바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며 그를 인간적으로 어떤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자신의 모든 실존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셨던 그 과거에 22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2장과 21장 사이에 펼쳐졌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안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많은 어떤 그 가축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하셨나요? 당신은 참 부자이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게 있어서는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제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됐던 내 아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재산을, 눈에 보이는 이 재산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댐, 하나님을 요청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형성된 참된 경건, 참된 겸손함이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라고 아브라함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에 우리의 눈에 가지게 되는 어떤 재산,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질그릇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손길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향한 겸손, 이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자, 우리 욥기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실까요? 욥기 39장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그 어떤 실수를 했거나 하나님께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설정이라고 여러 번 박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던 상황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애초에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녀들이, 아들이 일곱에 딸이 셋인가 그랬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엘리후가 와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해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저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욥을 향한 질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욥,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냐? 너 내가 세상을 만들 때 그거 못 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꿇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감히,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시거나 윽박 지르실 만한 존재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그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창조주가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이 실존의 문제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궁리를 하고 아무리 돌파를 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지금 그 앞에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그의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오신 겁니까? 창조주가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누구의 시선처럼요? 하나님의 시선처럼. 인간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시선으로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너는 힘을 내라. 내 앞에 서라. 자,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본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4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 오지 않는 신을 기다리며 외치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창조주를 향하여 주님, 저는 주 앞에서만 참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한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만 참된 인간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인간은 구속주 앞에서만 참된 인간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서만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묻고 주님은 저에게 대답해 주시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군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존재의 기쁨과 희열로 다시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저는 단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죄로 끝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 앞에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비참함이나 단지 어떤 막연한 소망으로만 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앞에 구원자로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정황이 저에게 펼쳐졌으니 저는 이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창조주께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삶을 한번 살아보렵니다. 창조주를 의뢰하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를 간구하며 의뢰하며 살아보렵니다. 이게 바로 욥의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에게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죠? 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에게 양 14,000과 약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고 이 딸들이 너무 예뻐서 유명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욥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있었던 아들 일곱이 죽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딸 셋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자식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죠. 재산도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많은 재산과 또 아주 사랑하는 이 많은 자녀들이 있다가 그들이 싹 죽고 그것들이 재산이 싹 사라지고 고난을 겪다가 다시 자식 10명을 얻고 다시 재산이 회복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자식이 속을 좀 썩여도 그냥 계속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렇죠? 전자는 인간이라면 겪고 싶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걸 겪습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재산이 좀 많아진 거 욥이 자랑스러워 할까요? 이미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억쯤 있었는데 100억이 다 날아갔다가 한 200억쯤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한 200억 생겼으니 나는 너무나 좋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100억이 더 불었으니 아, 난 너무 기쁘다. 이미 욥은 그런 생각을 떠난 사람일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이건 사라지고 말 거다. 난 여기에 내 근거를 둘 수 없다. 내 자녀가 원래는 10명이었는데 10명이 다 죽고 다시 10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자녀가 많으니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 자기의 존재 근거를 둘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삼는 거, 그거 궁극적인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욥이 겪게 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게 된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차피 그게 그건데. 아니요, 오히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겪은 거 아닙니까? 욥이 유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안목이 깊어졌습니다. 아,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울타리를 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가시자 우리 인간은, 나를 비롯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의 소중한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말할 겁니다. 아,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두셔서 기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욥기 1장의 욥은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욥기 42장의 욥은 그게 더 이상 자랑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욥기 1장의 욥은 그게 아주 뿌듯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욥기 42장의 욥은 그게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내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걸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속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재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나실 때, 또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실 때 우리가 무슨 자랑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평수가 늘어난 것, 우리의 통장 예금의 잔고가 늘어난 것,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 물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중한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요한이 아비들아 너희는 창조주를 아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앙의 성숙의 내용을 우리가 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음악을 이렇게 잘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음악을 우리가 잘 향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오디오 기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기기만을 갖는 것이 음악을 향유하는 것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훌륭한 작곡가들의 어떤 정점을 이루었던 연주자들의 그 연주를 들으며 인간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의 능력이 이렇게까지 발현될 수 있구나를 음미하고 향유하는 것, 그것이 음악을 향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는 것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별은 하늘을 올려다 봐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그 극치에 이를지라도 도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창조의 그 손길로 만드신 별을 통하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별, 하나님이 만드신 달,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같이 그 창조주의 깊이만큼 별과 인간이 만든 건물 사이에 이 공간감이, 이 거리감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거리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주의 안목으로까지 이끌고 고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드는 건물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이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을 올라가서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행성의 높이만큼, 별의 높이만큼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창조주를 향한 신뢰와 창조주를 향하여 온전히 창조주를 찾는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협박하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성에 맞서 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좋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자취를 쫓기를 원하며 살아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덧없는 인생, 오늘 우리의 짧은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성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그 선하고 고급하고 귀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